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로 평양을 방문했던 숭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오늘 일정을 마치고 베이징에 돌아갔습니다. 숭타오 부장은 평양 방문 중 최룡해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수용 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을 각각 만났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 면담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숭 부장의 김 위원장 면담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아직 방문이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제공할 정보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앞서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는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숭 부장이 지난 17일 최룡해 부위원장과 만나 양국 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외연락부에 따르면 숭 부장과 최 부위원장은 북중 양국의 전통적 우회관계는 전 지도자들에 의해 형성된 귀중한 자산이라며 이 같은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관련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숭 부장이 리수용 부위원장과 만나 양국 관계뿐 아니라 한반도와 영내 상황에 대한 상호 우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짐바브웨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이 조건부 퇴진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은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무가베 대통령이 자신의 아내에 대한 완전 면책권과 개인 재산 보장 등을 조건으로 퇴진에 동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가베 대통령은 곧 사임 수순에 돌입할 예정이며 사임서는 국회의장에 먼저 보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짐바브웨 집권여당은 어제 무가베 대통령을 당 대표직에서 해임하고 에머슨 음나가그와 전 대통령, 부통령을 시민대표에 임명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또 무가베 대통령의 부인을 아프리카 민족 동맹 애국전선 산하 여선 영맹 수장 자리에서 해임하고 당에서 퇴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 지도부는 무가베 대통령이 오늘 정오까지 사임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내일부터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의 최후 거점인 알부카마를 재탈환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은 어제 AFP통신에 시리아군과 동맹군이 알부카마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관영 산하통신도 시리아군이 동맹군과 IS가 설치한 폭발물을 제거하고 있다며 알부카말 재탈환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알부카말은 시리아 데이르 엘주르주 남동부 도시로 이라크 국경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IS는 한때 데이르 엘주르주 대부분을 장악했었지만 최근엔 알부카말 지역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은 지난 9일 알부카말 탈환을 선포했지만 IS의 기습 공격으로 다시 물러났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독일의 연립정부 구성 협상이 결국 결렬됐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집권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 연합은 자유민주당과 녹색당과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친기업 성향인 자유민주당이 국가현대화 등 공동 비전과 신뢰를 참여 정당들이 공유하고 있지 않다며 퇴장하면서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선 연임을 추진 중인 메르켈 총리가 정치적으로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 알게메인의 자이퉁신문은 메르켈 총리가 임기 12년 중 최악의 위기에 봉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메르켈 총리에게는 새로운 연정 구성에 나서거나 소수 정부를 운영하는 방안 또는 재선거를 실시하는 등의 선택지가 남아 있습니다. 독일 4개 정당은 지난 9월 총선 이후 연정 구성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둥펑 41을 내년에 실전 배치할 예정이라고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어제 보도에서 둥펑 41은 차세대 ICBM으로 2012년 첫 공개 이후 최근 8번째 시험이 이뤄졌으며 내년 상반기에 실전 배치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시강이 중국 군축감군협회 선임연구원은 이 미사일이 세계 어느 것이든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둥펑 41은 고체 연료를 사용하며 사거리가 12,000km에 달합니다. 특히 핵탄두를 10개까지 장착할 수 있고 각각의 탄두는 개별 목표물을 설정할 수 있다고 시광희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케냐 대법원이 지난달 치러진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1월 20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합법적 훈련을 불법 활동과 맞바꿀 수 없다며 쌍중단 제한 거부 의사를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이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무기 실험과 개발을 멈추고 이를 수출하지 않는다면 대화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뉴스 인사이드 시간에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여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밤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8도에서 0도, 낮 최고는 영하 2도에서 1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2m, 서해에서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라는 쌍중단 제안을 거듭 일축했습니다. 미국의 합법적 훈련을 북한의 불법 활동과 맞바꿀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쌍중단으로 북한의 행동을 바꿀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Different countries have raised that idea. Oh, maybe this would make North Korea stop. No, I don't think so. A freeze for freeze would not likely make North Korea stop its actions or activities.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쌍중단이 북한을 멈추게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는 나라들이 있지만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를 통해 북한의 행동이나 활동을 멈추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설명과 달리 쌍중단에 대한 미국과 중국 정부의 인식차가 여전하다는 지적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첫 아시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동결 대 동결, 즉 쌍중단을 수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다음날 북핵 문제 해법으로 쌍중단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며 중국의 입장은 일관적이라고 말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다만 평화적인 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쌍중단은 첫발일 뿐 종착점이 아니라면서 여지를 남겼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와 미국의 합법적이고 정당화될 수 있는 활동 사이에 어떤 도덕적 등가성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There's no moral equivalency between the actions on the part of the DPRK and by that I mean missile launches, advanced nuclear tests.
노트 대변인은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은 적법하고 1950년대부터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방어적 성격의 활동이지만 북한은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실험해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북한의 핵 보유를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여러 나라가 쌍중단에 대해 말하고 싶어 하지만 그런 제안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한편 노어트 대변인은 중국의 대북 특사 파견과 관련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 중국이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항상 모든 나라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다고 말한다며 중국은 옳은 방향으로 향하는 조치들을 취해왔고 미국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의 핵전쟁 권한에 대해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핵공격 지시를 받더라도 위법적이라고 판단되면 거부할 것이라는 미 전략사령관의 발언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상원에서 이 문제에 관한 청문회도 열렸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미 전략사령관의 발언은 현역 군인이 대통령의 권한을 부인하는 것처럼 비치는데요.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인가요?
예, 지난 18일 캐나다에서 국제 안보 포럼이 열렸는데요. 이 포럼에 참석한 존 하이튼 전략 사령관이 자신의 전임자의 최근 발언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이 로버트 켈리 전 전략 사령관은 지난 14일 열린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대통령의 핵 공격 명령이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거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현직 전략사령관이 모두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셈입니다.
네. 그러면 잠시 미 전략사령부가 무엇을 하는 데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미 전략사령부는 7천여 기에 달하는 미국의 핵무기를 관장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미군의 9개 통합사령부 중 하나로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 본부를 두고 있는데요. 우주공간작전과 정보작전, 미사일 방어, 전세계적 지휘통제, 첩보, 감시, 정찰, 핵타격과 전략적 억제, 대량 살상무기 운용 등이 주요 임무입니다.
네. 앞서 상원에서도 청문회가 열렸다고 했는데요. 미국 대통령의 핵사용 권한이 왜 새삼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 본토를 타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강하게 대응하면서 핵전쟁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지난 14일 열린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워서 미국의 안보 이익에 배치되는 핵 공격을 명령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권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의회가 대통령의 핵 전쟁 권한에 관한 청문회를 연 건 41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 전략사령관이 대통령의 핵 공격 명령을 어떻게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까?
전략사령관은 대통령이 핵 공격을 검토할 때 가능한 옵션에 대해 보고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때 전략사령관은 핵 공격의 적법성과 필요성, 공격의 대칭성, 불필요한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검토하게 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의 명령이 불법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만약 전략사령관이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경우 대통령은 국방장관을 통해서 전략사령관에게 명령 이행을 지시하도록 할 수 있고 거부 시 국방장관이나 전략사령관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략사령관이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하는 사태는 특정한 조건 하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가령 미국에 대한 핵 공격이 임박한 것이 명백하다면 대통령의 명령을 놓고 논란이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논쟁은 미국을 겨냥한 핵 공격의 징후가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핵 선제 공격을 명령했을 때를 상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핵 사용 명령은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미국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 아닙니까?
네, 미국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의회나 법원의 견제 없이 핵전쟁을 결정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게 통설입니다. 핵 공격에 앞서 의회에 사전에 통보하거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이 다른 나라에 핵 공격을 가하려 할 경우 최종 실행에 이르기까지 거치는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통령이 명령만 하면 곧바로 핵 공격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겁니다.
핵 공격과 관련한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우선 핵 공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은 보좌관들과 협의를 합니다. 이때 핵무기를 관장하는 전략사령관으로부터는 가능한 옵션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고요. 이를 토대로 옵션을 결정해서 전쟁 상황실로 불리는 국방부 워룸에 실행을 명령합니다.
그다지 복잡한 절차는 아닌 것 같는데요.
아닙니다. 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국방부 워룸은 집행에 앞서 비스켓이라고 불리는 코드를 사용해서 대통령의 명령을 확인합니다. 이어 잠수함 발사 핵무기 또는 지상 발사 핵미사일을 관장하는 지휘관에게 명령을 하달합니다.
일선 지휘관에게 하달되는 발사 명령이 마지막 절차입니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발사 명령이 떨어지면 일선 지휘관은 특별 코드를 사용해서 다시 한번 명령에 대해 확인합니다. 이후 전 세계 곳곳의 미군 사령관들에게 동시에 명령이 전달되는데요. 지상 발사 핵무기는 통상 1, 2분, 잠수함 발사 핵무기는 15분 안에 발사가 이뤄집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이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강력한 압박을 통해 중국 정부의 행동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세계 기독인 연대가 영국 외무장관에게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막아달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단체 키리 칸켄데 언론 담당관은 1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4일 4살짜리 어린이 1명을 포함한 탈북자 10명이 중국 당국에 체포돼 강제 북송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 were arrested in Shenyang and they were taken to Shenyang police station. Is the last update.
이들 탈북자들은 선양에서 체포돼 선양 경찰서로 끌려간 후 소식이 끊겼다는 겁니다. 칸켄데 담당관은 이들이 북한으로 돌려보내질 경우 위중한 처벌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포함된 적어도 4명의 기독교인들은 더욱 위험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We fear that the conditions they face will be even more harsh. They could very well face execution.
기독교인들은 북한으로 돌려보내질 경우 더욱 가혹한 처벌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심지어 처형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칸켄데 담당관은 이들을 포함해 중국 내에 있는 모든 탈북자들이 안전한 제3국으로 갈 수 있도록 영국 정부가 가능한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중국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이들 탈북자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말 것을 촉구하는 긴급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 단체는 이들 탈북자들이 강제로 북송될 경우 자의적 구금과 고문 등 가혹행위와 심지어 처형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에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 북송을 중단하고 이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거나 한국 등 제3국으로 갈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국장은 국제사회와 언론이 이들 탈북자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But so far silence from the China side. Very little updated information about
이들을 석방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중국 정부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이들 10명의 탈북자들을 석방해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한국 정부 요청을 중국 정부가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중국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I think what they're doing is now trying to measure the degree to which international pressure is
중국 정부는 현재 이들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될 만큼 국제적 압력이 강한지 아니면 조만간 압력이 사라질지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로버트슨 부국장은 중국 내 탈북자들이 단순한 불법 이민자라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북자들은 정치적 박해를 피해 탈출한 사람들로 북한으로 돌려보내지면 고문과 강제노동, 성폭행 등을 당할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중국이 국제난민협약 당사국으로서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휴먼라이츠워치는 중국 당국이 최근 탈북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중국 당국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 동안 적어도 49명의 탈북자들을 체포했다며 이 수치는 자체적으로 확인한 2016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에 51명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1977년 북한에 의해 납치당한 요코타 메구미 씨의 남동생 테치아 씨는 납북자에 대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심이 김정은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아시아 순방에 나섰던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던 테치아 씨는 18일 B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누나가 살아있다고 믿는다며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것이 의미 있는 압박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코타 테치아 씨를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방일 중 만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대화가 오고 갔나요?
네, 만났습니다. 납치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또 구출을 위해서 미국이 힘을 보태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약속한 건 없었나요?
구체적으로
미국이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납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뭔가 행동을 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 가족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미국이 곧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쁩니다. 북한이 잔인한 국가이고 테러 국가라는 인식을 미국인도 함께하고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유엔 연설에서 메구미 씨 사건을 언급했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 중 한 명인 미국의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정부 또 김정은에게도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40년 전인 1977년 11월 15일 메구미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나는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배드민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당시엔 사람들이 납치라고 인식하지 못했고 유괴라든가 행방불명이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사건 이후 가족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평범했던 행복한 가정이 그날 이후로 어두워졌습니다. 누나는 집에서 매우 밝은 존재였습니다.
처음으로 메구미 씨가 북한에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요?
1977년 납치당한 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존재가 확인됐다는 점에선 매우 기뻤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도 계속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 분한 기분입니다.
지난 2004년 북한 김정일이 처음으로 메구미 씨의 납치를 인정하고 유고를 일본으로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메구미 씨의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는데 그때 얘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우선 누나의 유골을 일본 외무부가 받게 됐을 때부터 누나의 유골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 일본 정부가 DNA 감정을 한 뒤에 누나의 유골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뒤에 북한이 정말 잔인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14년 당시 몽골에서 부모님이 메구미 씨의 딸로 알려진 김혜경 씨를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메구미 씨 관련 대화는 거의 오가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북한인들이 이날 만남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감시를 했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는 할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혜경 씨의 남편도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해서 우리 부모님하고 같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김혜경 씨라도 일본으로 데려와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물론 김혜경 씨가 괴로운 상황에 살고 있다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혜경 씨도 남편이 있고 아이가 있기 때문에 혜경 씨만을 구출할 수도 없고요. 일본 납치 피해자 가족회의 입장에서도 누나인 메구미를 포함한 납치 피해자를 돕기 위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일만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구미 씨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북한이 누나가 죽었다고 말한 증거들 전부 사실이 아니기도 하고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로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눈 덮인 산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하려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만약 죽었다고 생각한다면 구출하지 못하겠죠.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구출하려는 거죠. 우리도 그런 마음입니다.
북한은 왜 메구미 씨를 돌려보내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따르면
누나가 김씨 정권과 가까운 곳에 있다거나 김정은이 어렸을 때 일본어 교사를 했다거나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북한이 공개를 꺼리는 것을 봐버렸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래서 돌려보내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칼기 폭파범인 김현희 씨 증언 등으로 인해 메구미 씨가 북한 공작원들의 일본어를 가르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런 정보가 확실히 있긴 있습니다. 우리 누나 메구미나 다른 일본인 납치 피해자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됐다면 테러 활동을 지원한 사람이 된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본인도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화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강제로 시키는 잔혹한 일을 북한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까?
인간의 목숨을 이렇게 멸시하는 국가가 있다는 것이 우선 믿어지지 않습니다. 한때 히틀러나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 같은 사람들이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것저것 하다가 결과적으로 살해됐습니다. 김정은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빨리 사람의 마음을 되찾길 바랍니다.
일본, 미국, 한국 정부가 메구미 씨를 구출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일본은 북한에 독자 제재를 가하고 있고 유엔 안보리도 제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곧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다면 협력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본과 미국 또 한국 정부가 이들 국가에 압력을 가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국에도 납치 피해자가 많은데요. 공감하는 바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일본보다도 더 많은 납치 피해자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에 비해 이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이 우리는 자국민을 구출한다. 또 인간 한 명 한 명의 목숨을 존중한다고 하는 국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곳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잔혹한 독재자에 대해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국이 중국이나 유엔의 모든 국가들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코타 메쿠미 씨 납치 40주년을 맞아 남동생인 테츠야 씨로부터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과 납치 사건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북 압박 조치를 강화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 17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아프리카 지역 내 무역, 안보와 통치 관련 행사에서 아프리카 30여 개국 외교장관들에게 북한에 추가적인 외교, 경제적 압박을 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모든 국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전면 이행해야 한다면서 더 나아가 북한과 외교 관계를 격화하고 경제 관계를 단절하며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추방하고 북한의 입지가 약화될 수 있도록 대북 압박 추가 조치를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이 북한과의 무역과 군사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수단의 결정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수단 정부가 북한과의 모든 무역 군사 관계를 단절했다고 밝혔습니다.
After meeting with the Deputy Secretary, Foreign Minister Gondahur publicly announced that Sudan is committed to ending all military and trade ties with North Korea, an action that we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이 전날 수단을 방문해 바크리 살레 수단 총리와 이브라힘 간두르 외무장관과 회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간두르 장관이 북한과의 모든 군사와 무역 관계를 끊겠다고 공개 발표했으며 이는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지지하던 행동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정부가 수단의 결정을 환영하는 한편 수단 정부의 약속이 완전히 이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속해서 관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을 고립시키는 것은 미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며 전 세계적으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의 중대한 위협에 맞서 중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수단의 공약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단은 미국의 독자 제재를 받아왔던 나라로 지난달 미국 정부는 수단에 가해진 경제 제재 대부분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단은 북한을 압박하는 미 정부의 노력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관리는 지난 7월 익명을 전제로 한 브리핑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수단 정부의 북한 문제가 최우선 안보 과제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를 기준으로 앞으로 3개월간 수단 정부의 노력을 살펴보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재를 영구 해제하는 조건에 북한 문제가 포함돼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수단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가 대부분 해제됐지만 수단은 여전히 시리아, 이란과 함께 미 정부의 테러 지원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의 무역과 군사 관계를 단절하기로 공식 발표한 만큼 테러 지원국에서도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설리번 부장관은 이날 수단 정부가 계속해서 대테러에 대한 협력을 비롯해 인권 문제 등 기타 주요 현안들의 진전을 보인다면 미국 정부는 수단을 테러 지원국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동북부에 위치한 수단은 1969년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래 북한과 여러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특히 군사 분야에서의 협력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올해 초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이 총 100개에 달하는 122mm 정밀 유도 로켓 시스템과 80개의 위성 유도 요격 미사일을 수단의 한 회사에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계약은 지난 2013년 8월 29일 맺어졌으며 북한 측에선 조선광업개발회사의 강명철 당시 회장이 서명했다고 전문가 패널은 밝혔습니다. 조선광업개발회사는 지난 2009년부터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으며 강명철은 최근 안보리의 여행 금지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에는 고태훈 등 또 다른 북한 국적자들이 수단을 드나든 사실이 명시돼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지난해 북한 국적자 김성철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하면서 그가 수단에서 조선광업개발회사를 대리해 업무를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단은 또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 때마다 반대표를 던지는 등 북한의 우호국을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수단이 북한과의 외교 군사관계 단절을 선언하면서 아프리카에서 북한의 입지가 줄어드는 정황도 점차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우간다는 북한군으로부터 제공받던 군사훈련을 끊는 등 군사협력 분야를 단절한 데 이어 자국 내 북한인 군사 전문가와 업체 관계자들을 추방했고 앙골라는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이행보고서를 통해 이례적으로 북한 외교관 등 북한 국적자 2명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이들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콩고민주공화국은 지난해 한국 정부 관계자와 만나 안보리 제재 결의에 대한 충실한 이행 의지를 표명했고 남아공은 국방부 차원에서 북한과의 무기 거래 금지와 군사 분야 협력을 사실상 단절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유엔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 확인했습니다. 그 밖에 북한이 동상을 건립했던 보츠와나는 지난 2014년 북한과의 모든 외교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핵 개발을 멈추면 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또 외교관들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강력한 방어 태세를 갖추는 게 본인의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무기 실험과 개발을 멈추고 이를 수출하지 않는다면 대화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16일 콜로라도주에 위치한 북미 항공우주사령부로 향하는 공군기에서 기자들에게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을 멈춘다면 대화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미국은 현재 북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며 북한이 행동을 바꾸도록 외교,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외교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을 벌 수 있도록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강력한 방어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동맹국들과 공조해 북한이 군사적 옵션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게 하고 외교관들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두 달 넘게 미사일 실험을 멈춘 것이 낙관적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매티스 장관은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HR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대북 예방공격 발언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국가를 지키고 동맹국들과 협력하며 외교관들이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버는 일을 하고 있고 현재 이런 일들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맥메스터 보좌관은 지난 8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예방전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물론이라고 답하면서 이를 위한 모든 옵션을 제공해야 하고 거기에는 군사 옵션도 포함된다고 말했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과 탈북자들은 유엔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13년 연속 통과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을 보여줬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국장은 이번 결의안 채택이 유엔 등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that this is an important part of the continuing pressure on North Korea that comes from the United Nations.
유엔이 13년 연속으로 북한 결의안을 채택하는 노력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국제사회의 확고한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북한 핵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는 와중에도 인권 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고 매년 관련 결의안을 채택하며 주요하게 다루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베르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도 유엔이 지속적으로 북한 인권 상황을 기록하고 이를 반영한 결의안을 매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essential for the UN to maintain an ongoing record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특히 이번 결의안이 지난해에 이어 표결 없이 합의 처리된 점은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북한 결의안이 유엔에 처음 제출됐을 때만 해도 수십여 개 나라가 결의안에 반대하거나 기권표를 던졌지만 지금은 그 어느 나라도 북한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실시된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에서는 22개 나라가 반대하고 한국을 포함한 63개 나라가 기권표를 던졌었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심지어 중국과 러시아, 쿠바 등 북한과 가까운 나라들조차 북한의 인권 유린 사실은 부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even the states you'll notice that speak up after the resolution is adopted by consensus and they
이들은 특정 국가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해당 국가의 인권을 개선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의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북한 인권 유린 문제 자체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과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해온 나라들도 점차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을 지지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any of North Korea's traditional allies, which used to be part of the so-called non-aligned movement, were dictatorial countries.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에 반대하거나 기권하는 나라들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이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옹호할 경우 국제적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이 같은 국제사회의 노력이 미미하지만 북한 당국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ccording to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코헨 전 부차관보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말을 인용해 국제사회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북한인권 유린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자 북한 당국도 점차 협력적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올해 처음으로 유엔 장애인 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고 유엔에 아동과 여성 관련 보고서를 제출한 예를 들었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이런 변화가 매우 미미하지만 김정은 정권이 국제사회의 압력과 비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인권 결의안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보다 상징적인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The sad thing is, the really, really tragic thing is, that it's not going to impact the people of North Korea.
워싱턴에 본부를 둔 북한 자유연합의 수잔 쇼티 대표는 이번 결의안 채택이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 국제사회의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지만 주민들의 실제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인권 개선은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없다며 국제사회가 결의안 채택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북한에 압박을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탈북자들도 이번 결의안 채택을 환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재미 탈북민연대의 그레이스 조 부대표입니다.
저희 탈북자 입장에서는 이게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저희 죽어가는 백성들의 외침, 또 생존자들이 호소하고 있는 이런 증언들이나 이런 거에 귀를 기울여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안이 통과됐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런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더 많은 탈북자들이 더 힘을 받고 그게 바탕이 되고 코너스톤이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준비에 있어서 기초적인 바탕이 아닐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 말 탈북해 현재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유럽 북한인권협의회 박지연 간사도 북한 결의안이 유엔에서 13년 연속 채택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이 북한에 억류된 외국인 인권 문제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실제 북한 인권 개선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이뤄지는 강제 북송을 막지 못하면 구금과 고문, 처형 등 인권 유린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국에 정착했다 지난 2010년 미국에 온 탈북자 김영희 씨도 결의안 통과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힘쓴 여러 단체들에게 더 큰 힘이 되겠지만 북한 인권 상황에 큰 변화가 없이 북한이 군사력만 강화하는 구실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여부에 대해 최원기 기자가 살펴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가 전국을 돌면서 올림픽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인천공항을 출발한 성화는 내년 2월 9일 개막식까지 총 2018km의 거리를 7,500명의 주자가 봉송하면서 평창올림픽 분위기를 고조시킬 계획입니다. 성화 환영 행사에 나온 한국의 이낙연 국무총리입니다.
평창은 평화와 번창을 합친 말입니다. 성화는 대한민국과 세계의 평화와 번창을 염원하며 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내내 타오를 것입니다.
유엔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올림픽 휴전결의안을 지난 13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결의는 평창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 즉 동계패럴림픽을 전후로 52일간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날 유엔에서는 평창올림픽 홍보대사인 한국의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가 특별 연설을 통해 자신이 어렸을 때 남북한 선수단이 올림픽 경기장에 함께 입장하는 것을 보면서 스포츠의 힘을 느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I first experienced the same spirit and power when I was 10-year-old watching the South and North Korean delegations.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전라북도 무주에서 열린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개막식 연설에서 평창 올림픽에서 남과 북이 단일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9월 21일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북한의 참가를 강조했습니다.
고작 100km를 달리면 한반도 분단과 대결의 상징인 휴전선과 만나는 도시 평창에 평화와 스포츠를 사랑하는 세계인들이 모입니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은 우리와 화합의 인사를 나눌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개회식장에 입장하는 북한 선수다, 뜨겁게 환영하는 남북 공동 응원다, 세계인들의 환한 얼굴들을 상상하면 나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어보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의 참가를 이끌어내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르고 이를 디딤돌 삼아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이어 한반도 평화 확보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석을 한다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평화적인 분위기, 이 대화를 조성할 수 있는 북핵 국면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여건 조성이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진 건 확실합니다. 이 평화적인 여건의 조성을 위해서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석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죠.
실제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10월 북한은 인천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에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최용해 당비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등 정권의 최고위급 인사들을 파견해 남북관계가 일시적이나마 풀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에 온 최용해 비서의 목소리입니다.
통일 부호도 부르고 또 통일기도 다 이 흔들면서 응원하는 걸 보고 이 체육이 다시 말하면은 통일을 위한 데서 앞섰구나.
또 2002년에는 북한이 부산 아시안게임에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해 제2 연평해전으로 고조된 남북 간 긴장이 누그러진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태권도 선수권대회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북한의 장웅 IOC 위원은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남북 단일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적게 말하면 천진난만하고 나쁘게 말하면 절망적이다. 정치 군사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스포츠나 태권도가 어떻게 이거 미남 더 북남 체육결로를 추구하고 뭐 물꼬를 두고 하느냐.
북한은 아직 평창올림픽 참가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지만 최근 참가를 시사하는 신호가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은 지난 9월 말 독일에서 열린 2017 국제빙상경기연맹 대회에서 페어 스케이팅팀인 김주식, 염대옥조가 6위를 차지해 평창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했습니다. 또 IOC는 북한이 참가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의 장웅 의원도 지난 2월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평창올림픽 참가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조선올림픽위원회 지금까지 올림픽 경기대회에 빠진 거 없지요. 1992년 이래 다 참가합니다. 자격 받고다 하면. NOC들이 올림픽 경기대회 참가하는 건 우무성을 띕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거 자격, 퀄리피케이션이 있죠. 퀄리피케이션 받는 만큼 갈 수 있으니까. 그거는 그 원칙적인 거라는 거, 원론적인 게 아니라 원칙적인 거.
전문가들은 과거 사례를 볼 때 북한이 평창올림픽 개막 직전에 참가 여부를 밝힐 것이라고 말합니다. 북한은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때는 선수단 예비 등록을 하지 않고 개회식 27일 전에 참가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때도 개회식 한 달 전에 참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이번에도 정치적 득실을 저울질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참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들 보상이 뭐 유리할 것인가 그걸 마지막까지 계산을 하고 나오는 거죠. 급한 건 나만이라고 보는 거죠. 자기들은 아무것도 급할 게 없다. 참가 하나 안 참가 하나 잃을 것이 뭐 있느냐. 얻을 것은 너희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북한은 맨 마지막에 내놓는 거죠.
북한은 1964년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에서 열린 제9회 동계올림픽 참가를 시작으로 그동안 총 14번의 동계올림픽 가운데 8차례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은 지금 사흘 앞으로 다가온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른바 수능시험에 사회에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국의 수능은 수험생은 물론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군대 훈련, 항공기 이착륙 시간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매우 독특한 문화 속에 진행됩니다. 서울에서 김영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신속한 지진 피해 복구와 함께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험장에서 이루어지는 조치에 따라주십시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강조하고 당부한 말입니다. 한국에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른바 수능은 국가 수장인 대통령에서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올해는 가뜩이나 포항에서 지난주에 발생한 지진으로 시험이 연기되면서 관심과 우려가 더욱 증폭됐습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여러 부처 장관들과 책임자들은 20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수능시험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일주일 연기된 수능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수능 당일까지 모든 부처가 최선을 다하는 한편 수능 연기에 따른 수험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진이나 여진이 다시 발생할 때에 대비한 대책들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수능이 안전하게 치러지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이번 수능이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미국 등 다른 나라도 대학 입학을 위한 다양한 시험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한국의 수능 당일 표정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독특해 자주 조명을 받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는 물론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 경찰의 특별근무, 심지어 군대와 항공기 운항에까지 다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다시 김상곤 교육부총리입니다.
공공기관 출근 시간 조정, 기상정보 제공, 시험장 인근 교통관리 강화, 영어 듣기 평가 시간 중 소음 방지를 위한 항공기 이착륙 시간 조정, 군사훈련 자제 등의 조치를 각 관계부처의 협조를 통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뒤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김재인 씨는 이런 독특한 한국의 입시 문화를 보며 다양한 감정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미국처럼 다양한 평가와 여러 번의 시험을 치르지 못한 채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중요한 미래가 결정되는 게 때로는 슬퍼 보인다는 겁니다.
슬퍼요. 불쌍해요. 애들이. 왜냐하면 사실 SAT는 저희는 돈만 내면은 계속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수능이라는 거는 한 번밖에 못하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밖에 못 치는 거니까 그만큼 이제 교육을 중요시하는 대한민국에서는 그럴 수밖에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까웠어요. 여전히 안타깝고. 또 프레셔가 대단한 거잖아요. 사실 그 어린 나이에. 그리고 청춘을 만약에 잘못 보면은 청춘을 또 거기다가 또 1년을 더 투자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좀.
그럼에도 수능일에 모든 사회가 수험생들을 배려하는 문화는 매우 독특해 보인다고 김 씨는 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그만큼 이게 사회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 인지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들 그날만큼은 그 친구들을 위한 배려를 한다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가 이 친구들이 그만큼 고생하고 이런 무게를 안고 간다라는 것에 대한 조그만한 배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는 되게 좀 독특하지만 특별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긴 한 것 같아요. 전체적인 상황은 안타깝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한국의 독특한 수능 문화가 공정한 경쟁을 매우 중시하는 문화에서 나온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에서 사회학을 전공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김병노 교수는 한국 사회에 여전히 신뢰와 공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능이 공정성 측면에서 계속 우위에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어떤 그 정확한 기준과 잣대를 대기가 어려운데 그중에 제일 사람들이 인정하고 동의할 수 있는 게 시험이잖아요. 시험 성적 순으로 매기면은 그냥 사람들이 다 거의 수긍하죠. 그렇지 않고 다른 기준을 만약 적용한다고 하면 한국 사회의 역사와 전통이 이렇게 뭐랄까 이제 공공성이라든가 신뢰 이런 게 부족한 상황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간편한 방법이 이런 시험을 봐서 하는 그런 평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도 수긍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김 교수는 다양한 평가 기준에서 보면 수능이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다는 면에서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계속 지지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포항에서 직접 지진을 겪었던 미국 특허법 전문가인 이상호 변호사는 한국의 독특한 수능 문화가 유교 문화에 기인한 것도 크다고 지적합니다.
유교적인 문화이니까 다른 그 어느 나라보다도 대입시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입시험을 일종의 예전에 과거 시험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입을 전까지는 사실 상당히 공정한 이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라면은 안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수능을 통해서 계층화가 된다고도 보여지거든요. 그 어느 대학을 어디까지 갈 수 있냐에 따라서 이제 그 친구들의 약간 그 레벨이 바뀐다 그래야 될까, 소셜 스테러스가 바뀐다, 그런 약간 무의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수능을 굉장히 전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역시 미국에서 사회학을 전공한 이화여대 김석향 교수는 유교적인 한국 사회가 1960년대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교육이 계층 상승의 욕구를 실현하는 중요한 통로가 됐다고 설명합니다.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교육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전 국민이 교육에 매달리는 거죠. 똑같이. 교육이 궁극적으로 계층 상승이나 혹은 유지에 도움이 되는 수단인 거는 어디나 또 마찬가지예요. 그게 한국 사회에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 게 전쟁 이후로 이거 하나로 결정이 되는 것처럼 되어버린 것 같아요.
한국의 수능 시험은 주요 과목인 국어와 수학, 영어 시험을 치른 뒤 한국의 역사, 사회, 과학 등 탐구 영역과 제2 외국어 시험 등으로 구성됩니다. 한국의 수험생들은 23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에 입실해 저녁까지 온종일 시험을 치를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주간 프로 나는 미국인입니다. 오늘은 아프리카 남수단의 고아로 미국에 온 손 모지스 촐 씨의 이야기 계속됩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